솔제니친이 지은 첫 번째 지은 책이 수용소 군도라는 책인데, 거기에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이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는데 이번 데니소비치라는 사람입니다. 포로 생활 속에 수용소에서 10년 동안 매일매일 온도계 눈금 보고 하루를 시작했었던 사람입니다. 3650일을 매일 일어나면 눈금을 보고 시작했었다고. 그 눈금이 가리키는 것이 영하 50도면은 이제 그날 일 안 해도 되니까 그것만 기다리는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눈뜨면 시계부터 멉니다. 그래서 은퇴하신 목사님들 모임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대부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제 시계 안 보고 살 수 있다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고 푹 긴장 안 하고 잠을 잘 수 있어서 좋다고, 잠 편하게 자서 좋다고. 근데 어떤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후회한다고. 내가 목회를 하면서 바쁘게 이런 모임 저런 모임 다 쫓아다니고 여기저기 신방도 많이 다니고 혹은 세미나 컨퍼런스 다 가서 배워와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프로그램도 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회에서 많은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하고 그랬었는데 후회가 된다고. 기도를 더 많이 할 걸,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목회할 걸. 만 명으로 목회했었던 목사님의 이야기든 열 명의 목회를 했던 목사님의 이야기든 그분들의 마음은 교회 부흥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신실한 목회자로 살아왔는지 그 가늠대가 바로 기도라는 것이었다는 거죠. 내가 뭘 그렇게 바빠서, 내가 뭘 그렇게 중요한 일이 많아서, 뭐가 그렇게 하고 싶은 일이 많아서 기도를 게을리 했는지. 내가 다시 목회를 한다면 제대로 기도 한번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를 하고 싶다고, 아니 그러면서 예수를 잘 믿고 싶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중풍병자의 고쳐주는 사건으로 오늘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복음 2장은 모든 내용은 마가복음 매우 단순하게 기록하고 간단하게 요약하고 그러면서 빨리 그 마가복음서 전체를 기록해 나가고 복음서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달리 구체적으로 때로는 아주 상세하게 한 사건을 다루고 있고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아주 특별한 사건, 특별한 기적적인 이야기가 오늘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한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의 이야기가 온 동네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귀신을 쫓아냈다고. 복음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다고. 그리고 복음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천국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이 동네 저 동네 예수님은 직접 전도하러 다니시면서 말씀을 바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새벽 기도의 시간을 마가는 의도적으로 기록했다가 그리고 2장으로 넘어옵니다. 사람들이 복음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복음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었고 복음이 어떤 것인지 설명조차 할 수 없는 그 복음의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그들은 그 예수님 앞에 가면은 뭔가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모여들기 시작했었던, 그러나 한 중풍병자 그리고 네 명과 동시에 그들이 당했던 방해거리, 해방거리, 낙심할 수밖에 없는,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의 기록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세상에서는 교회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솔로몬의 재판의 이야기, 혹은 세상의 바다에 갈라진 기적을 모세의 기적이라고, 성경의 이야기를 마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처럼 빗대어서, 때로는 교회에서 사용하는 단어인 집사라는 단어도 어느 회장의 어느 재벌집의 집사라고, 그분은 누구 대통령의 집안의 집사라고, 충실한 종이고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그 주인을 섬긴다라는 사람을 집사라고 부릅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부르고, 교회에서 사용하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도 세상에서는 자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중에 하나죠. 찬양도 하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가수들도 있고 아이돌 가수들도 있고, 어쩌면은 그 아이들 그 가수들이 교회를 다닌 적도 있었겠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 찬양을 부를 때가 있고, 또 그런 노래를 함께 군중들이 부른 적을 봤습니다. 옛날에 축구 시합 있었을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교회에서 불렀던 찬양인데 세상에서 부르더라고요. 같이 우리의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하여, 또는 자존감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혹은 우월감에 패배감에 낙오자로 살지 아니하고 루저로 살지 아니하고 인생을 새롭게, 그리고 어떤 자존감 속에서 희망을 가지라는 의미의 찬양일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고 예수님을 위해서 부르는 찬양일 수도 있는데, 그걸 엄격하게 따져보면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저주받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그분은 처음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박수 소리 듣기 위해서, 인기를 끌기 위해서,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분명히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셨지만은 다윗 왕처럼 군림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의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은 이런 단어만큼은 결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하지 못합니다. 복음, 복음이란 단어입니다. 어느 병원에서 어느 제약회사에서 우리는 만병통치약이라고, 이건 복음이라고 떠들 수 있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공동체에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다라고, 천국이 여기에 있다라고, 여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어느 공동체에서, 사이비 종교에서 함부로 떠들 수가 있습니까? 복음만은 누구도 쉽게 선뜻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사건, 수많은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신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공동체도 어떤 개인도 어떤 국가도 유토피아를 말하는 이념 자체 따위도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교회 외에는. 그런데 그 복음의 시작을 이렇게 이사야서 53장에 1절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3절 그는 주 앞,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복음으로 오셨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게 못마땅하죠. 세상은 그래서 멸시하죠. 이해가 되지 아니하죠. 메시아라면은 장군의 모습으로, 영웅의 모습으로 오셔야 하고, 구세주라면은 이 세상을 정복하는 정복자의 기품이나 아우라를 갖고 계셔야 하는데, 그는 이 세상에 연한 순같이 바람 불면은 쓰러질 것 같은, 마른 땅의 뿌리 같은, 햇빛만 쬐면은 금방 사그러져서 죽어버릴 것 같은, 그래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는, 누구도 그를 기이 볼 수 없을 만큼 멸시를 받을 존재로 오신 분이 메시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복음이라고요. 어쩌면 저주를 받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는 이 세상에 오셔서 질고를 겪으셨고, 우리가 겪어야 될 질고를, 그리고 이 세상의 수많은 강고를 모르는 채 지나가는 분. 뭐 대통령 후보에 나온 사람들 가끔은 기자들이 물어요. 뭐 전철값이 얼마인 줄 아느냐고, 맥도날드 가서 그 맥도날드 주문할 줄 아느냐라고. 평생 그런 거 가본 적이 없는 대기업 속에, 부자 속에 살아간 사람들이 어떻게 서민을 알겠느냐라고 그런 것을 가끔씩 볼 때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간고를 알고 계시는 분, 질고를 짊어지신 분. 그래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서 버림받고 우리조차도 귀히 여기지 않은 그분으로 이 세상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우린 그분을 복음이라고 하고, 그분이 걸어가셨던 마지막 사순절을 지키는 시간이 사순절 시간입니다. 그분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나중엔 지금은 그런 존재이지만은 저주 속에 태어난 우리조차도 그분은 자기의 죄를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존재라고 여겼던 그런 시간, 그런 시대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분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고,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볼품없는 분이 어떻게 이 세상에 구세주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순간에 빌립이 가서 말씀 해석을 해 주었죠. 구약에 예언된 이 말씀은 바로 우리는 복음으로 믿고 그분이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죄덩어리를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모여있는 이 복음 앞에서 누군가가 길을 만들어 줘야 되고, 복음 때문에 누군가는 그를 영접해 줘야 되고, 중풍병자라면은 움직일 수 없는 그 중풍병자가 내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왔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마치 바다가 갈라지듯이 그를 영접해 줘야 하는데, 아무도 그에게 길을 내주는 사람, 누구도 양보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교회 가자고, 그 딴 교회 왜 가냐고, 예수 믿자고, 예수 믿는 사람 그 딴 사람들 보기 싫어서 안 가겠다고, 그게 무슨 교회냐고. 적어도 복음이라고 알지는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 자리에 찾아온 이 사람들, 찾아 나온 발걸음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들고 나오는 거, 자리 만드는 거, 그리고 그 움직일 수도 없는 그 사람을 데리고 온 것까지도 힘들었을 텐데, 예수님 앞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길을 내주지 않고 있고 누구도 그들을 환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면서 누군가가 2초 기다려주는 그 순간, 야, 여기가 교회구나. 어디 가도 따뜻한 미소나 따뜻한 눈길을 받아보지 못했는데 누군가가 문을 열고 교회 들어오는데 정말 손을 내밀면서 마치 환영하듯이 자기를 영접해주는 그곳, 그 사람들도 있지만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내가 오면 안 된다고? 집까지 들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필립이 한스의 책 속에도 나오는 이야기죠. 교회 가보신 적 있느냐고, 그딴 데를 왜 가느냐라고. 자기들만 잘 믿는 척, 자기들만 의로운 척, 자기들만 고상한 척 하는데 내가 어떻게 갈 수 있느냐고. 아무튼 이 네 명이 한 사람의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지만은 누구도 그들을 따뜻하게 영접하지 않아 결국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내려왔던, 누구나 아는, 어린아이부터 다 알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혹은 감동적인, 아니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연습하지 않고 얻는 것이 있다면은 가짜입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의 것입니다. 내가 연습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 비로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 내 것이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땀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눈물 한 방울 쏟아본 적이 없는, 그래서 내 노력으로 한번 이루어가지 않은 그런 자리를 얻었다면은 그건 불안당입니다. 너무 과격한 표현이지만은 내가 훈련 없이 얻어진 자리, 그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태위태합니다. 우린 천재성을 이야기하죠. 모차르트가 대단한 천재였다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6살 때 전 유럽을 다니면서 연주했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탄했었던 그 아이, 그때 천재라고. 마이클 잭슨도 대단한 천재라고. 어릴 때부터 탁월한 그 댄스를 가지고, 그리고 탁월한 그 노래, 그 뭐 흑인들이 부르는 그 이상의 노래를 불렀던 그 마이클 잭슨도 보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유전인자가 있었죠. 탁월한 유전인자가 있지만은 아버지의 혹독한 훈련, 탁월한 영재 훈련, 교육 방법 없이 마이클 우드가, 마이클 조단이, 아니면 타이거 우즈가, 아니면 그 마이클 잭슨이 아니 천재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 모차르트가 생겼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모차르트 같은 천재성을 지닌 아이들이 훨씬 더 많대요. 그 옛날에. 그리고 본인들의 노력 없이 이루어졌냐 말이에요. 본인들의 땀방울 흘림 없이 그 자리에 올라갔느냐 말이에요. 우연히 생긴 거, 어쩌다가 맞는 거, 여행으로 대박 걷어 터진 거, 그거 위험하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내 것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갈라디아 6장 7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희가 만일 육체를 위하여 육체를 심는다면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면 성령을 통하여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은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왜 이 말을 해요? 지금 이 네 사람, 다섯 사람 지붕에 올라가는 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다라고, 이제는 할 수 없다라고, 아니 원망할 수 있습니다. 이 딴 데가 무슨 교회냐고, 저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제자냐고, 저런 인간이 무슨 예수 잘 믿는 사람이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 실망이란 단어 자주 하지 마시라고 이야기 드렸죠. 일생 한두 번 하는 거라고. 상처받았다는 이야기 자기 명분을 가지고 변명하듯이 너무 자주 습관처럼 내뱉지 말라고 그랬죠. 우리 인생은 우리의 것입니다. 적당한 변명으로, 상처받은 이야기로, 적당한 실망으로, 누군가의 변명 따위로 합리화시키며 사는 것, 그러기에는 우리의 인생은 너무 짧고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들은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지붕을 뚫어냅니다. 어떻게 되지? 앞으로 일도 내가 이걸 잘하는 짓인가? 그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만 기대합니다. 예수님 만나러 왔으니까 예수님 앞에 내려놓자라고, 그분을 만나러 왔으니까 그분을 만나고 돌아가자라고. 얼마나 많은 우리의 조급성이, 얼마나 많은 우리의 욕심이, 때로는 우리 얼마나 많은 인간의 얄팍한 자존심으로 막상 하나님 앞에 왔으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막상 예수님을 만나러 왔으면서도 예수님을 거부한 채 실망했다고, 상처받았다고 떠나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긴다는 거 연습을 말합니다. 이걸 극복한다는 거 훈련을 말합니다. 땀 흘림 흘림 이야기하죠. 거저 얻는 인생 없다고, 공짜 있는 인생은 아니라고. 지붕을 뜯어서 주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한 사람은 말했을 거예요. 이거 안 돼, 안 돼, 이게 당신 집이라면 할 수 있느냐라고. 어떤 사람은 그런다고 예수님이 그냥 두겠어? 우리 쫓아낼 수도 있어. 그럴 텐데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루어져서 예수님 앞에 그 병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고 첫 번째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인내한 그 믿음, 실망을 극복한 그 믿음, 훈련처럼 쌓아온 그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래전에 기억이 있습니다. 두 사람 예배 후에 이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평생 지나가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아요. 저 설교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주간에 전화, 다른 일로 전화하다가 지나가는 말투로 하나님, 아니 목사님, 성령이 그 순간에 기름이 내 영혼 속에 임재하는 기름을 바른다는 사실이 이렇다라는 걸 느꼈다고.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질병이 어쩌면은 죄로 인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그 죄로 인하여 죄책감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그 질병 때문에 나타난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라고 느껴졌는지, 예수님은 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지금 이 말씀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의 말씀은 800년, 7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받았도다. 그래, 다시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은 이미 이 예언을 알고 계시고 이미 예수님은 죽을 것을 각오하고 계시고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못에 박히고 창에 찔린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에 그 병자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어. 내가 그렇게 할 거야. 그 말을 듣자마자 서기관들은 뭐야? 논쟁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바리새비와 주변의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 사람은 인간이 아니냐고, 하나님 외에 할 수 없는 말을 어떻게 저 사람이 하느냐라고. 그때부터 논쟁이 시작되고 시비가 가려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편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이 확연히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사탄과 마귀의 세력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싶어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죠. 다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시비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흥정의 대상 따위가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입니다. 저분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만은,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제사함을 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나는 할 수 있다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인자니까 이 땅에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내가 갖고 있다라고. 이 세상에 오셨던 복음이신 예수님,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 복음을 말씀하시는 예수님, 내가 그에게 말씀하셨다고. 나는 할 수 있다라고. 그는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의심의 대상도 아니에요. 타협의 대상도 아니에요. 광신자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으라는 이야기죠. 그 말씀이 선포됩니다. 소서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고. 그 중풍병자 그 말씀 화낼 수 있죠. 뭐야, 나 병 고치러 왔는데, 뭐야, 나 일어나고 싶은데. 그러나 그 말씀 앞에서 그 병자는 마음에 평안을 놓고 감격합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거죠.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일어나라고. 너가 누워있는 이 들것을 들고 일어나라고. 그리고 집으로 가라고. 제사함을 받은, 복음을 믿은,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 마음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라. 다시는 죄에 얽매여서, 다시는 이 잠자리에, 이 핑계거리에, 핑계 무덤 속에서, 또는 이 변명거리 속에서 어딜 가든지 핑계만 대고 살다가 아무 짓도 아무것도 못한 채로 인생을 살지 말고, 누운 채로 인생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를 일으켜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라고 더 이상 그렇게 말하고 살지 마라. 일어나라. 너를, 너의 발목을 묶고 잡고 있었던 이 잠자리, 너의 인생을 핑계거리로 만들고 있었던 너의 들것에 있는 이 의자 따위 들고 이제는 일어서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복음입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 속에 그 병자는 일어납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씀 한마디에 일어납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 앞에 누가 거부하며, 예수님 말씀 앞에 누가 함부로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복음이고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의 임재하는, 성령의 기름같이 그에게 쏟아나주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매우 의도적으로 이 복음의 사건의 결론까지 우리에게 증거하고 전언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십시오. 오늘도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폄하하고, 온 세상의 매스컴은 기독교를 우습게 조롱하고 아주 잔인할 정도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혐오감으로 조성하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종말이 가까웠다는 이야기죠. 세상이 점점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심상치 않는 마지막 그날이 우리 곁에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세력을 해방하고 업신여기고 있는 인간들, 사탄의 어둠의 세력은 점점 발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끌어내리려고, 기독교를 혐오하려고 별별 방법으로 조장하고 선독하고 왜곡하고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함께 편승하지 마십시오. 맞아, 기독교가 그 모양이야, 교회 가면 뭐해, 팬데믹도 지나고 슬쩍이 그냥 멀어지고 주저앉아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너의 들것을, 지금까지 너가 어쩔 수 없이 묶여 있었던 그 자리를 들고 이제는 일어나라.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라. 동네로 가라. 그 말은 복음을 만났으니 복음을 들고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바로 우리 교회, 제사함의 선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곳.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 은혜 앞에서 감격해하며 다시 일어서는 주님, 일어서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아멘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교회, 또 여러분들이 되는 이 사순절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